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어제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지역 내 이슬람 무장 조직 목표물 등에 대해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해당 지역 내 군시설과 영내 친이란 무장세력 이슬라믹 지하드 본부 등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리아 관영 사나통신은 다마스쿠스 서쪽 인근 마제와 쿠드사야에 위치한 주거용 건물들이 이스라엘군 표적이 됐다며 공습으로 1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제는 이란군 정예부대 이슬람혁명수비대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지휘관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내 또 다른 친이란 세력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1년 넘게 전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헤즈볼라와 이슬라믹 지하드 등과도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영내 친이란 무장조직들과의 충돌이 계속되어 온 지난 1년 사이 시리아 내 관련 목표물들에 대한 이스라엘군 공습도 강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이 수준의 해외 순방길에 나서면서 하와이와 괌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이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 복수의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라이 총통이 타이완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태평양 국가 순방을 계기로 몇 주 안에 하와이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라이 총통이 미국령 괌을 경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 총통의 이 같은 방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지난 5월 공식 취임 뒤 첫 해외 순방이 됩니다. 이에 대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라이 총통의 미국 경유를 허용해선 안 되며 미중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은 마셜제도, 투발루, 팔라우 등 12개 태평양 도서국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타이완 총통실은 라이 총통이 현재 해외 순방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서 관련 계획이 세워질 경우 적절한 시기에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지역에 어제 공습을 가해 한 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올레키퍼 오데사 주지사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이날 공습으로 오데사 중심부에서 아파트 한 동이 파괴되고 여러 다른 아파트에서 화재 등 손상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공습으로 주요 난방 배관 시설도 영향을 받아 4만 명 넘는 시민에게 난방 공급이 중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밤사이 러시아군이 드론 29기와 KH-55 및 59 및 69 유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며 이 중 드론 25기와 미사일 한 발을 격추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데사는 흑해에 인접해 있는 항구 도시로 2022년 2월 러시아의 불법 침공 뒤 러시아군의 잦은 표적이 되어온 곳입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기습 공격 뒤 점령 중인 러시아 남서부 크루스크 전투에서 하루 사이 최대 430명의 우크라이나군 병력을 사살했다고 밝혔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크루스크 전선에는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 만여 명 중 상당수가 전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전황보고에서 또 다른 주요 전선이 형성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의 보즈네센카 지역을 추가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오늘로 나흘째 레바논 내 무장조직 헤즈볼라를 겨냥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인근의 공습을 계속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아침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회 지역의 한 건물에 공습을 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목격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주거용 건물과 회사, 경찰서 등이 있는 인구 밀집 지역 내 표적을 겨냥했으며 공습 50분 전에 민간인 대피 사전 경고가 있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과 맞물려 시작된 이스라엘 헤즈볼라 분쟁으로 어제 현재 레바논에서 3,386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무장대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편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 정보부대 주둔지인 텔아비브 소재 텔 하임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더그 버검 노스다코다 주지사를 집권 2기 내무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소프트웨어사 임원을 역임한 버검 지명자는 올해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 당시 후보와 맞붙었었지만 후보 사퇴 뒤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었습니다. 미국 내무장관은 미국 전체 면적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관리와 석유 등 천연자원 생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 일본, 캐나다 외교장관 등과 잇따라 만나 북한군 파병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북한군의 이번 참전을 도전으로 규정하고 우려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투 개시를 공식 확인한 가운데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북러 군사협력을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강력한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석 달 만에 또 자폭 공격형 무인기 성능시험 현지 지도에 나서 이 무인기의 본격적인 대량 생산을 지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한 북한군의 무인기 실전 경험과 결합하면 한국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상 1도에서 15도, 최고기온은 영상 7도에서 2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 일본, 캐나다 외교장관 등과 잇따라 만나 북한군 파병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북한군의 이번 참전을 도전으로 규정하고 우려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함재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4일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과 만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한 북한군 파병 등 북러 간 관계 심화에 대한 강한 우려를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페루 리마에서 15일부터 개최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회동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조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인 미한동맹의 힘과 견고함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2025년 APEC 회의 개최를 포함한 글로벌 및 역내 현안 전반에 대한 양자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두 나라의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밀러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러북 불법 군사협력은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하고 특히 북한군 파병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러시아의 대북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긴밀한 공조하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그간의 한미 간 주요 협력 성과가 미 차기 행정부로 잘 인계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위해 한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블링컨 장관은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과의 회동 전 모두 발언에서도 북러 협력에 대한 우려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동맹국으로서 우리의 동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침략과 해당 분쟁지역에 대한 북한군의 유입을 포함해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졸리 장관도 물론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북한의 개입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는 분쟁의 매우 중대한 확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블링컨 장관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신임 외무상과도 만났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 우리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일본, 한국, 미국의 3국 관계, 특별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룬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로 인해 내일 3국 정상이 가질 회담은 그 파트너십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PEC 정상회담 참석자 리마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5일 3국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을 계기로 미한일 3국 정상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3국 간 역사적 협력을 축하하고 우리가 이룬 진전을 제도화해 전환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14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의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And in terms of what our action will be, at the center of this will be dealing with it in close coordination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이어 토니 블링컨 장관이 전날인 13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본부에서 한 발언을 상기시키며, 물론 블링컨 장관은 나토의 파트너들과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이었지만 북한이 이러한 일에 관여하는 건 의심할 여지 없이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큰 우려와 당혹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파트너인 일본, 한국과도 이 문제를 놓고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 군인에 대한 임금이 김정은 정권의 무기 개발에 쓰이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할 말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우려하는 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밀착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계속 보고 있고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13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는 러시아의 계속되는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지원에 관한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가졌고 여기에는 이제 북한이라는 요소도 추가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돼 이제 말 그대로 전투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요구되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투 개시를 공식 확인한 가운데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북러 군사협력을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강력한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14일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한 북한은 부정한 동맹이 미국의 이익을 훼손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음을 더욱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맥콜 위원장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전장에 투입된 것이 공식 확인된 데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나약함은 이들 정권을 대담하게 만들어 자유세계에 대한 공격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종류의 공세는 미국과 동맹국이 힘을 보여줄 때만 억제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맥콜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파병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VOA 논평 요청에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에 있다는 보도들은 북한, 러시아, 이란을 포함한 미국 적들 간의 부정한 동맹의 사악한 본질을 더욱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는 맥콜 위원장이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백악관에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3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돼 이제 말 그대로 전투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요구되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달 30일 북한군 파병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북한군 파병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날 관련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같은 논리로 미국과 서방 나라들을 비난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수장이 북러 군사협력이 유럽뿐 아니라 미국 본토에도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토와 인태 국가들 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14일 북러 군사협력이 미국 본토에도 위협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나토군의 연합훈련 레졸루트 워리어 참관차 라트비아를 방문한 리터 사무총장은 이날 에드가레스 링케비치 라트비아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과거 나토 집단방위 관련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할 것이며 나토 회원국 지위가 미국 방어의 일부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라며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돕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ook what is happening at the moment. Ukraine, North Korean soldiers now being active in Russia and helping Russia with the war effort.
이어 러시아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고 특히 북한에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것은 유럽뿐 아니라 일본, 한국과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인도태평양과 유로대서양은 연결돼 있다며 중국도 제재를 우회해 러시아의 이중용도 물품을 공급하며 전쟁 노력을 돕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o Russia, China, North Korea, Iran working together. The US understands this, that NATO is there not only to defend Europe.
그러면서 러시아, 중국, 북한이란이 함께 협력하고 있다며 나토가 유럽뿐 아니라 미국을 방어하고 인도태평양과 대서양 국가들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함께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과 함께 일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전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진영과의 협력에 대한 질문에 북러 군사협력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과 유로대서양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북한은 우리와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다른 나라들에게도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지 트럼프 당선인의 국방과 외교 정책 추진에 나토가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특히 두다 대통령의 한국 방문 결과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두다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내용을 특히 관심을 가지고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I was especially interested to hear about your recent visit to South Korea.
리터 사무총장은 우리의 안보는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것이라며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한국을 국빈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러 군사 밀착과 관련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방산 분야를 포함해 에너지, 교통 인프라, 첨단 산업, 과학기술,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에 약 1만 1,000명 정도의 북한군이 배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달 30일 북한군 파병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북한군 파병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날 관련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같은 논리로 미국과 서방 나라들을 비난했습니다. 김 대사는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정밀 유도 무기를 갖춘 정찰 위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김 대사의 발언에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가 추가 발언권을 요청해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정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상황을 매우 위험하게 만들며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반박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영국과 유럽연합 EU가 유럽안보협력기구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규탄했습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유럽은 물론 인도태평양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닐 홀란드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주재 영국 대사는 14일 OSCE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홀란드 대사는 이날 러시아의 잔악행위 천일과 우크라이나의 회복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러시아는 이란과 북한에 상당한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다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수천 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하는 것은 유럽 안보를 더욱 불안정하게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이라며 러시아는 제3국에 의존해 전쟁 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계속해서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전날인 13일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러시아에서 북한 군대를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러한 불안정하고 불법적인 행동은 영내와 국제 평화, 안보를 위협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위험한 긴장 고조 상황을 맞아 우리는 국제 파트너들과 대응 방안을 포함해 이 문제를 조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1월 5일 EU 고위 대표가 국제 파트너들과 함께 발표한 성명을 통해 밝혔듯 우리는 여러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불법 조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이들 미사일과 군수품 사용을 포함한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병사들이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 참전했다고 12일 공식 확인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13일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본부에서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의 전투 개시를 재확인했습니다.
North Korean forces injected into the battle. And now quite literally in combat, which demands and will get.
블링컨 장관은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돼 이제 말 그대로 전투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요구되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달 30일 북한군 파병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공개 회의에서 북한군 파병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날 관련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같은 논리로 미국과 서방 나라들을 비난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군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전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 북한이 추가 파병에 나서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14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투 참전과 관련해 북한군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1만에서 1만 2천 명의 병력은 러시아가 하루 1,500에서 2천 명 정도의 사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다며 이는 겨우 6일 정도를 버틸 수 있는 병력에 불과하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So the bottom line, it's still too early to tell. You know, 10,000, 12,000 troops, you know, is hardly significant when the Russians.
맥스웰 부대표는 전투에 투입된 북한군이 특수부대 임무를 수행할지 단순 보병 임무를 수행할지도 아직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보병으로 쓰일 경우 탱크와 포, 근접 항공 지원 등을 받지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효율적인 전투를 벌일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의 대체 병력으로 투입돼 통합된다면 언더 장벽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12일 1만 명이 넘는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동부로 보내졌고 이들 대부분이 극서부 크루스크주로 이동해 러시아 군인들과 함께 전투작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3일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에서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돼 전투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1만 명의 병력이 전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이 병력이 좋은 성과를 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더 많은 병력을 파병한다면 전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약 1만 명의 초기 파병은 일종의 시험이라며 러시아가 북한군이 전장에서 얼마나 잘 싸우는지 확인한 후에 추가 파병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지 결정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So I see this initial deployment of about 10,000 troops. I see this as sort of a try.
미 국방정보국 정보분석관을 역임한 브루스 베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수십만 명의 병력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1만 2천 명의 병력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향후 북한의 추가 파병 규모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백토 교수는 북한이 5만이나 6만 또는 그 이상의 병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면 전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좋은 영향을 미칠지 나쁜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전술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w would they decide to bring over 50 or 60,000 troops or even more than that? That could have more of an impact on the war.
미국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한다면 북한이 병력을 추가 파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백토 교수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추가 파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북한은 러시아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등 무기와 병력 등을 제공해 많은 돈과 자원, 식량과 석유, 군사기술 지원을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자신이 파병하는 특수부대를 포탄이나 미사일 같은 무기체계로 여긴다며 전장에서 복무하는 모든 군인들이 러시아로부터 돈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북한군을 러시아에 판매하는 포탄이나 미사일과 다를 바 없는 돈벌이 수단으로 여긴다는 설명입니다.
North Korea is getting a lot of money and a lot of resources, foodstuffs, oil, technical support for their military.
세이모 전 조정관도 러시아가 병사 한 명당 월 $2,000를 지불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면서 물론 그 돈은 병사들에게 돌아가지 않지만 만약 러시아가 충분한 돈을 지불한다면 김정은은 기꺼이 추가 병력을 파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mean, the stories I've read is that the Russians are paying $2,000 a month per soldier.
맥스웰 부대표 역시 김정은이 푸틴으로부터 돈이나 첨단 기술, 그 밖에 그가 원하는 다른 지원을 충분히 받는다면 추가 병력을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병력 손실이 커지면 북한군의 군사력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병사들의 사기와 한반도에서의 전투 의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인명피해가 클 경우 북한군 전체의 사기가 저하되고 한반도에서의 전투 의지도 약화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다만 이번 참전이 북한군의 전투 역량 향상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모두가 북한군이 전투 경험을 쌓는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전투 경험은 그 경험을 나머지 북한 인민군의 훈련으로 전환할 수 있을 때만 유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투 경험이 있는 병력은 다른 북한 인민군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돼야 하는데 북한은 충분한 훈련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지 않고 군사훈련보다 세뇌교육이나 농업, 건설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북한 인민군이 훈련을 개선하고 더 높은 수준의 훈련을 제공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에서의 경험은 북한 인민군의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And so this experience in Ukraine will not significantly improve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unless
백토 교수는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은 많은 병력을 파병했지만 베트남 전쟁의 경험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맞닥뜨릴 전투와는 다르다며 이것이 북한군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특수부대는 20만 명이고 그중 1만 2천 명만 파병됐을 뿐이라며 파병 규모가 5만에서 6만 명으로 늘어나면 전투 경험을 쌓는 특수부대의 규모도 커지겠지만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쿠르스크 평야지대에서의 전투와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의 전투는 다르기 때문에 북한군이 전투 경험을 쌓는 것을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백토 교수는 더 중요한 것은 북러 간 군사관계 개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과거 러시아와 북한은 강력한 동맹이었으며 러시아는 북한의 경제와 군사력을 완전하게 보조했었다며 현재 러시아는 북한과 매우 강력한 군사적 경제적 관계를 다시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의 전략적 의미는 냉전 시절 북한이 오랫동안 의지할 수 있었던 동맹인 러시아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에는 좋은 일이지만 한반도 안보에는 나쁜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strategic implication of this is that it shows that now, at least for now, the ally that North.
세이머 전 조정관은 블링컨 장관이 언급한 단호한 대응과 관련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러시아는 분명 우크라이나가 한국으로부터 무기와 탄약을 공급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most effective response would be a South Korean decision to provide weapons directly to Ukraine.
또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군부 인사들에 대해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세이머 전 조정관은 덧붙였습니다. 백토 교수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이 취할 조치는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 더 많은 제재를 부과하는 것일 것이라며 불행히도 중국, 러시아, 이란이 북한에 관한 제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의 정책은 아마 바뀔 것이라며 북한에 대해 더 강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석 달 만에 또 자폭 공격형 무인기 성능 시험 현지 지도에 나서 이 무인기의 본격적인 대량 생산을 지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한 북한군의 무인기 실전 경험과 결합하면 한국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무인기 시험 현장을 직접 찾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4일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들에서 생산한 각종 자폭 공격형 무인기들의 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15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개발된 무인기들의 전술, 기술적 특성과 재원에 만족을 표하고 하루빨리 계열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대량 생산에 들어가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세계적 판도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해 무인기들을 군사력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활동에서 그 사용 범위가 부단히 확대되고 있고 생산 비용이 적고 생산 공정이 단순하면서도 새로운 영역에서 타격력의 한 구성 부분으로 활용하는 것이 용이해지고 있다며 무인기 개발이 오늘날 군사적 측면에서 필수적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8월 국방과학원 무인기 연구소를 현지 지도하고 각종 자폭형 무인기와 핵어뢰, 공격형 수중 무인정 등을 더 많이 생산하라고 다그친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 위원장의 이번 시찰이 지난 8월 현지 지도 때와 다른 특징이 있나요?
북한 매체들이 이번에 공개한 사진엔 8월에 공개한 것과 유사한 형상의 무인기들이 이륙하거나 표적을 타격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차이점도 있습니다. 북한은 8월 무인기 성능시험 때 가오리형과 십자형 무인기를 선보였으나 이번엔 길이가 더 짧은 원통형 무인기도 포착됐습니다. 북한은 사진을 통해 자폭형 무인기가 전차는 물론 BMW 로고를 부착한 것으로 보이는 승용차를 폭파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북한이 한반도 전체를 커버하는 전국급 무인기부터 전술급 그리고 더 작은 규모의 소형 무인기까지 표적과 작전거리에 따른 다양한 무인기를 채용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에 각종 자폭형 무인기들을 생산한 것으로 보도된 무인항공기술연합체는 처음 등장한 기관입니다. 김인혜 한국통일부 부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무기 생산 과정과 무인항공기술연합체에 대해 관계기관과 면밀하게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 기자, 김 위원장이 석 달 만에 무인기 관련 현지 지도를 했다는 건 그만큼 이 해당 무기체계에 관심이 크다는 의미일 텐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김 위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가성비가 높은 공격수단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권용수 국방대 명예 교수입니다.
미사일은 보통 10억 단위잖아요. 더 고도화가 되면 100억 단위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드론은 보통 뭐 몇천만 원대잖아요. 그래서 저가의 무기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작전 효과 측면에서 본다면 엄청난 매력적인 무기체계인 거죠.
공격용 무인기는 지난 2020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전,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전 등에서 전쟁의 판도를 바꿀 만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저가의 소형 자폭 무인기들이 다수 운용되면서 고가의 대형 무기를 타격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에서 미한 연합전력에 크게 밀리고 있는 북한에겐 적은 비용으로 현대전 수행 능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는 무기체계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북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무인기 대량 생산에 집착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인기를 생산해 분쟁 지역에 수출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러우 전쟁이 어떻게 끝나든지 간에 한동안 러시아는 북한을 군수 공급기지로 활용을 하는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본다 그러면은 지금 러시아는 드론도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민군 현대화도 있지만 러시아에 대한 마케팅 보여주는 이제 행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은 물론 전투병력의 참전까지 감행한 북한이 대내적으로 자체 방위태세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 신무기 대량 생산을 강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양옥 박사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 참전으로 인해서 북한의 소위 국방 태세가 이전보다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해서 이렇게 신형 무기 체계의 생산을 통해서 특히나 현대전의 핵심인 드론의 생산을 통해서 우리는 전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북한의 국방 태세는 든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행동을 볼수 있는 거죠.
네. 김 기자,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한 북한군이 무인기 사용법을 훈련받았다는 소식도 있었거든요. 무인기 대량 생산과 실전 경험이 결합이 되면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위협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 12일 북한군의 러시아 쿠르스크 전투 참전을 공식 확인하면서 북한군이 무인기 사용법 등을 훈련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현지 지도에서 최근 당이 군사 정책적으로 무인, 무장 장비 체계들을 작전 방안들과 교전 원리에 완벽하게 결합시키기 위한 노선을 중시하며 계속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연구 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 실전 경험을 토대로 무인기 전력을 강화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무인기가 대세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실제 북한군이 현장에 가서 무인기 운용 능력을 배워올 것이다 라는 우려들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무인기의 생산 역량, 운용 역량이 비약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북한 내부에게도 대남, 대외적으로도 북한의 군사 위용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엿보여요.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평양 상공에 침투한 무인기를 한국이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북 전단을 둘러싼 남북한 간 심리전도 지속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무인기 관련 이딴 행보는 서울 상공에도 무인기를 보낼 수 있다는 위협성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당국도 주로 감시와 정찰을 위한 고정익 형태의 대형 무인기 개발에 집중하다가, 최근 안보 상황이 악화되면서 자폭 공격용 무인기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은 자폭형 무인기의 국내 생산과 배치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우선 200대 규모로 폴란드산 자폭 드론 워메이트를 연내 배치키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 첫 국방장관의 언론인 피트 헤그세스를 지명했습니다. 중앙정보국 CIA 국장으로는 존 래클리프 전 국가정보국장이 발탁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성명을 내고 2기 행정부 첫 국방장관의 언론인 피트 헤그세스를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피트는 평생을 군대와 조국을 위한 전사로 살아왔다며 그는 강인하고 똑똑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진정하게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트가 이끄는 가운데 미국의 적들은 경각심을 가질 것이라며 우리 군이 다시 위대해질 것이며 미국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폭스뉴스에서 진행자로 활동한 헤그세스 지명자는 육군 소령 출신으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해 훈장을 받았습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당시 미북 정상 간 교류를 옹호하고 해외 주둔 미군을 철수하려는 미국 우선주의 의제를 수용했다고 뉴욕타임스가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3일 사설에서 헤그세스가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 영향을 받아 미국의 해외 공약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특히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 그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기업연구소의 존 포티의 선임 연구원은 13일 VOA에 헤그세스는 현재의 분쟁,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분쟁이 해결되기는 바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진영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떻게 분쟁이 종식될지는 불분명하지만 미국이 앞으로 자원을 덜 제공하길 바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1차 미북 정상회담 전인 2018년 5월 폭스뉴스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데니스 로드맨을 만나길 원하고 미국 프로농구를 좋아하며 서양 팝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도 하루 종일 자기 주민을 살해해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7년 8월에는 폭스뉴스에서 수전 라이스 전 국가안보 보좌관의 북한 관련 발언을 비판하며 선제 공격에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선제 공격은 제대로 해야 하고 결정적이어야 한다며 얼마나 포괄적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는 독재자들이 세계 최악의 무기를 갖게 되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북한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1980년생으로 일기 정부에서 보훈부 장관으로도 물망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앙정보국 CIA 국장으로는 첫 임기에 국가정보국장을 지낸 존 래클리프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존이 최고 정보직책을 모두 역임한 최초의 인물이 되길 바란다며 모든 미국인의 헌법적 권리를 위해 두려움이 없이 싸우는 동시에 최고 수준의 국가안보와 힘을 통한 평화를 보장하는 투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래클리프 지명자는 제6대 국가정보국장을 역임했으며 그전에는 텍사스 4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을 지냈습니다. 하원의원 당시 정보위원회와 법사위원회, 국토안보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래클리프 지명자는 2020년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의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군사행동으로부터 정권을 보호하고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확보하는 데 핵무기를 필수적인 것으로 계속 보고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제재 완화와 기타 정치적 안보상 혜택을 대가로 일부 핵과 미사일 양보를 거래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래클리프 지명자는 2020년 청문회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 국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험은 이전과 같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I view North Korea as the same danger that they have been.
그러면서 북한과 외교적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를 환영한다며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의 핵무기에 일부 양보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국무장관에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는 마이크 와이츠 하원의원, 국가정보국장에는 털시 개버드 전 하원의원을 지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내세워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의 협력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지는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중국 인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Many people say Europe needs to step up to the plate. We need to get out of Ukraine. We need to really this time.
사일러 전 분석관은 VOA 통화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나와야 하며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게 아시아로 방향을 전환해 우리가 직면한 다음 국가안보 위협인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도전이 상당히 커졌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직면한 세상은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생각도 첫 임기 때와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VOA 관련 질의에 트럼프 당선인의 일기 정책과 선거 과정에서의 발언 등을 고려할 때 2기 행정부에선 중국의 악의적인 영향력 행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모든 힘을 동원해 중국에 대한 공격적인 외교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지난 수년간 실질적으로는 국방 예산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사 준비 대세 및 역량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트럼프 당선인은 역내에서 우리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니엘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학 동아시학 교수도 VOA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주변에는 중국과의 대결 전략을 강력하게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에게 일본 및 한국과의 동맹은 이런 중국 봉쇄 또는 중국 대결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거래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할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People around Trump who are Trump is going to pursue, honestly. There are a lot of people.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의 전환기에 주한미국 대사 대리를 지낸 로버트 랩슨 전 대사 대리는 VOA에 트럼프 당선인의 일부 측근들이 중국의 초점을 맞춘 동맹 재편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중국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동맹과의 협력이 트럼프의 높은 우선순위가 될 것 같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물론 트럼프 당선인이 누구를 핵심 참모와 내각 멤버로 포진시키느냐가 행정부의 기조와 방향에 매우 중요하겠지만 외교 정책과 국가안보 문제, 특히 한국 같은 주요 동맹국과 관련된 모든 주요 이슈에 대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을 하게 될 사람이 트럼프라는 점은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위기가 다시 활성화된 미국 우선주의 의제 일환으로 동맹과 파트너십의 주요 측면을 업데이트하고 재정의하려는 가운데 한국 및 다른 나라들에는 길고 불확실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와 후보 시절에 미한 동맹과 관련해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시카고 이코노미 클럽에서 열린 인터뷰에선 자신이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불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은 머니 머신, 즉 부유한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트럼프 당선인이 무역 및 역내 안보 문제에서 중국의 대결적인 태도를 취하기로 한다면 동맹 및 파트너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동맹국 및 동맹에 대한 트럼프의 회의적 시각과 한국 및 나토 파트너들에 대한 그의 날카로운 비판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니엘 스나이더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끊기 위해 고율의 관세 부과 등 중국과의 디커플링 정책을 추진할수록 일본과 한국과의 협력에는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은 일본과 한국은 자국의 국익 관점에서 볼 때 중국과의 분리를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부석관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개인적 리더십을 지닌 지도자로 그의 성격과 개인적 특성에 기반해 권력을 얻고 행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에겐 상대방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President Trump is a personalistic leader. He draws power and he exudes power and he employs power.
사일러 전 분석가는 또 한국이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명확히 답하고 특히 중국과 관련해 예를 들어 주한미군이 타이완 해협에서 우발 사태에 대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좋은 답변을 제시할 수 있다면 트럼프 위기의 양국 관계는 더욱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뒤집기 위한 일명 바이든 지우기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정상 간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빗 한국 정상회담,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과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존 이니셔티브에 매달리려는 한국의 노력이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바람 약간 강해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상 1도에서 15도, 최고기온은 영상 7도에서 2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에서 2m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평양 최저 12도, 최고 16도. 안주 최저 12도, 최고 16도. 남포 최저 13도, 최고 16도. 평안북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신의주 최저 12도, 최고 15도. 수풍 최저 10도, 최고 13도. 강계 최저 6도, 최고 12도.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역시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해주 최저 15도, 최고 17도. 용면 최저 12도, 최고 17도. 개성 최저 13도, 최고 18도. 사리원 최저 13도, 최고 17도. 신계 최저 11도, 최고 17도.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가끔 눈 오는 곳도 있습니다. 함흥 최저 10도, 최고 16도. 장진 최저 3도, 최고 10도. 해산 최저 2도, 최고 9도. 원산 최저 11도, 최고 17도. 평강 최저 8도, 최고 17도. 함경북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눈 오는 곳 있습니다. 청진 최저 7도, 최고 15도. 선봉 최저 8도, 최고 15도. 삼지연 눈 오겠습니다. 최저 1도, 최고 7도.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0.5에서 1m, 먼바다는 오전 0.5에서 1m, 오후에는 0.5에서 2m이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0.5에서 1m, 오후 1에서 2m, 먼바다는 오전 0.5에서 1.5m, 오후에는 1에서 3m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이나 kr.korea.mobi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의외의 세계 뉴스입니다. 인도양 도서국가 스리랑카에서 실시된 총선거에서 집권 좌파 연합이 압승했습니다. 스리랑카 선거 당국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실시된 총선에서 아누라 디사나야케 대통령이 속한 좌파 성향 인민해방전선과 20개 정당의 연합인 국가인민동맹이 총 225 가운데 159석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스리랑카 역사상 최다 의석 확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번 총선 전 3개 의석에 불과했던 군소정당의 대표였던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이로써 스리랑카의 거대 연정을 이끌게 됐습니다.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이날 투표 뒤 행한 연설에서 스리랑카의 정치 문화에 9월부터 변화가 일고 있으며 이는 계속돼야 한다면서 강력한 의회 구성을 통한 국정 운영을 다짐했습니다. 스리랑카는 계속된 경제난으로 식량, 의약품, 연료 등 필수품 수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개혁 등을 외쳐온 정치적 좌파 세력들에 대한 지지가 커지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특히 소수민족인 타밀족의 근거지인 북부와 동부에서 대통령 소속 정당에 대한 예상치 못한 지지는 변화를 열망하는 전례 없는 표심의 반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오늘로 나흘째 레바논 내 무장조직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습을 계속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아침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의 한 건물에 공습을 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목격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주거용 건물, 회사, 경찰서 등이 있는 인구 밀집 지역 내 표적을 겨냥했으며 공습 50분 전에 민간인 대피 사전 경고가 있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과 맞물려 시작된 이스라엘 헤즈볼라 분쟁으로 어제 현재 레바논에서 3,386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무장대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편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 정보부대 주둔지인 텔아비브 소재 텔하임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베이루트 남부 다히에 일대와 레바논 동부 베카벨리 일대에 헤즈볼라의 거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에 대해 이스라엘 중부 이북의 지역 위주로 로켓 공격 대응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어제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지역 내 이슬람 무장조직 목표물 등에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해당 지역 내 군시설과 영내 친일한 무장세력, 이슬라믹 지하드 본부 등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리아 관영 사나통신은 다마스쿠스 서쪽 인근 마제와 쿠드사야에 위치한 주거용 건물들이 이스라엘군 표적이 됐다면서 공습으로 1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제는 이란군 정예부대 이슬람혁명수비대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지휘관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내 또 다른 친일한 세력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1년 넘게 전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헤즈볼라와 이슬라믹 지하드 등과도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영내 친일한 무장조직들과의 충돌이 계속된 지난 1년 사이 시리아 내 관련 목표물들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도 강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지역에 어제 공습을 가해 한 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올레키퍼 오데사 주지사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이날 공습으로 오데사 중심부에서 아파트 한 동이 파괴되고 여러 다른 아파트에서 화재 등 손상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공습으로 주요 난방 배관 시설도 영향을 받아 4만 명 넘는 시민에게 난방 공급이 중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밤사이 러시아군이 드론 29기와 KH-59 및 6구 유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며 드론 25기와 미사일 1발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데사는 흑해에 인접한 항구 도시로 2022년 2월 러시아의 불법 침공 뒤 러시아군의 잦은 표적이 되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기습 공격 뒤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전투에서 하루 사이 최대 430명의 우크라이나군 병력을 사살했다고 밝혔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쿠르스크 전선에는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 만여 명 중 상당수가 전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전황보고에서 또 다른 주요 전선이 형성돼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의 보즈네센카 지역을 추가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이 수주 내로 해외 순방길에 나서면서 하와이와 괌을 경유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이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 복수의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라이 총통이 타이완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태평양 국가 순방을 계기로 몇 주 안에 하와이를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라이 총통이 미국이 괌을 경유하는 미국령 괌을 경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 총통의 이 같은 방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지난 5월 공식 취임 뒤 첫 해외 방문이 됩니다. 이에 대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라이 총통의 미국 경유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미중관계 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